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이면서도 의미 있고 뜻깊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간 날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의미나 생각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의 마지막 날이라든지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일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날이고 시간이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탄절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뜻깊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인, 재벌,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여러 분야에서 유명한 국내외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는 각종 매스컴 또 SNS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며 땀을 흘리면서 홍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자기 물건과 회사의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름이 나쁘게 알려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하죠. 문제 있는 사람이나 업체로 그 이름이 한번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면 이 나쁜 이미지를 지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검찰,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이름에 담긴 힘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유명한 이름들과 인기의 유명세는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져가고 잊혀져 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날린 유명 인사라도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역사책이나 기념비에나 남는 이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나고 유명하게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으로 가도 모든 민족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오대양 육대주 어디를 가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나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유명한 이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의 진리와 신비로움과 기적적인 사건과 그 이름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시되고 있는 예수님의 성탄 계시는 특수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전에 24일 저녁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언 성취로 탄생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행모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처녀가 잉태했는데 어떻게 잉태됐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의 탄생입니다. 기적의 탄생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아들로 탄생한다는 것과 성령 잉태로 태어나게 된 것은 기적이죠. 특수계시 기적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속죄의 주님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속죄의 주님, 속죄의 주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예수님 믿는 자는. 이걸 보면은요, 천국에서 영생의 구주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 탄생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뭐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전능자, 영존하는 아버지, 왕 중의 왕, 뭐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본문 21절에 아들 나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탄생고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가 잉태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라는 말은 지저스 영어로 헬라어로 예수스인데 이 예수스의 순수한 원어 그대로의 번역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뭘 하는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특별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본문 특별히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을 지어라. 성탄절에.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어제 성탄절을 지냈으니 오늘이 성탄주일이기도 한데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내 있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을 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의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놀라고 세계가 기뻐하고 온 민족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온 백성에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없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해 주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지옥 형벌입니다. 죄값은 저주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빗겨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외를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사지 안 받을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서운 사망의 죄입니다. 사망의 죄. 요한 1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뜻을 말씀드렸죠. 그 뜻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여한 것이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뭐 나쁜 짓을 좀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보고, 밖에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이러면요. 그 목사라는 이름의 권세 때문에 깜짝깜 놀래요, 그죠? 놀래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빨리 정리를 하고, 이게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권세는 그보다도 훨씬 사망을 당하는 죄를 다 없애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근세 때문에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롭게 탄생인 것처럼 기적처럼 탄생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기적과 같이 신비롭게 죄가 씻음을 받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피로써.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그 엄청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죄의 속함을 우리가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피로써 정결케 되고 성령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죄에서 자유, 죄에서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죄사함, 예수 없는 평화, 예수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미국의 영화 드라마 시상식인 크리틱 초이스 어워드 거기에서 남우주연상 등 상계 부분 후보에 올랐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 또 하나 한국 감독이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어서 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제목이 좀 섬뜩한 제목인데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않고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너는 몇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 다음에 지옥 간다. 이걸 딱 선언합니다.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 그 시간이 되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데려간다는 그래서 지옥 밑창에 집어넣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죽음의 고지를 받고 얼마 후면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은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며 또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죽음의 사자가 오면 잡히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써서 도망을 다니면 도망을 내요. 죽음의 사자는 따라다니면 따라다니면 잡으려고 결국에는 잡힙니다. 결국에 잡혀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나에게 성경적으로 많이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죄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지옥으로 간다는 내용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부분이 비성경적이에요. 자, 보세요. 그 영화 속에는 죄를 속하는 방법, 죄를 용서받는 방법,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전혀 없습니다. 이제 죄지으면 끝입니다. 한 번 죄를 짓고 죽음의 사자에게 죄인으로 지목이 되면 죄를 지은 사람 무조건 무자비하게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죠. 안 죽으려고.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시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제3의 은혜, 죄값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지옥 사자를 피할 길, 그 무시무시한 지옥 행벌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없죠. 그런데 지옥 사자가 죄인들을 추적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지옥 행불의 최종 심판이 지옥 사자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아 지옥 사자가 있다 이랬는데 죽음을 관장하는 분이 지옥 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주장하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인을 지옥에 넣고 구원시켜주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옥 사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사장은 없습니다. 지옥 사장은 지어낸 거죠. 오직 심판은 의인과 죄인,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는 예수님만이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에 놓이는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옥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제3의 권세가 뭐 지옥사자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을 지옥사자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지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너는 맨날 몇 시에 죽을 거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이걸 알려줍니까? 이거는 비밀에 붙여놨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이 죽는 날, 몇 시를 모릅니다. 또 어떤 행태로 죽을지 그러면 공중에서 죽을지 바다 물에 빠져 죽을지 뭐 교통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어디 나가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에 붙여놨습니다. 이게 비밀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지해버리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리고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다가 도주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밤에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밤에 가서 원수로 딱 갖고 네 죽고 내 죽자 해가지고 딱 쑤시고 딱 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은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비밀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너 몇 날 며칠 죽어 이래가지고 꿈에 고지를 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비성경이 보면 참 많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조심해서 주의해서 여러분 보시라면 합니다. 이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드라마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정서를 해롭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주, 구세주이십니다. 왜냐? 죄를 씻어주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주고 씻어주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기 위한 그 장본인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장본인. 죄를 사하고 죄에 대한 심판하실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까이 가면 그것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다 죄가 없어진다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곧 죄를 사해주는 목적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감격스러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길이 열렸으니 내가 지옥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됐구나 생각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세에 대한 근심 걱정은 영원히 끝.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어머, 그거 뭐 사람 다 죽는데 뭐. 이런 사망이 아닙니다. 저주의 사망을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선행으로 안 됩니다. 불공을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불살라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 주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을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을 주는 사함이 없는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피가 흘렸습니다.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축 늘어져 죽는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죽음의 병에 걸려서 축 늘어져 죽어가는 걸 여러분 곁에서 본다면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걸 막을 수 있었다면 막죠. 막을 수 있어도 막았을 건데 세월호 사건에 그 부모들이 이걸 알았답니다. 안 보낼 걸, 여행을 안 보낼 걸, 여행을 안 보낼 걸. 어떤 아이는 그날에 안 가려고 애태를 썼는데 엄마가 억지로 보낸 아이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뭐 부모가 그냥 막 평생에 이제 병드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다면 막죠. 하나님은 안 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보낼 수 있어. 자기 아들이 죽는 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모가. 못 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높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곧 자기가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들이 죽어서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요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성자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첫 걸음을 떼신 날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네. 네.
십자가를 위해서 첫 걸음을 떼셔서 탄생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첫 걸음을 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첫 걸음을 떼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인데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완벽하게 이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벽하게 우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실패자로 사망으로 못 쓰게 만드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 회개해야 됩니다. 나 죄 없는데 회개할 거 없는데 할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 회개할 것이 없다면 세상 다른 사람도 회개할 게 없죠. 죄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처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사에게 첫 메시지입니다.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먼저 와서 예배한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첫 메시지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저주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므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전인격적으로 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전인격적이란 지정의를 가르치죠. 인간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다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 인격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욕소가 뭉쳐져 있는 것을 인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좀 약하면 비인격자가 됩니다.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무식하면 비인격자.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도 비인격자. 의지의 결단이 약해도 비인격자입니다. 아침에 결심했다가 저녁에 달라지는 비인격자예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균형을 잡고 갈 때 인격자가 되죠. 그래서 회개도 지정의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라는 것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모르면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적으로 감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요. 죄를 미워하는 눈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있어야 돼. 죄를 내가 지었다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면 감정적으로 이 죄가 참 나쁜 건데 나에게 사망의 결과를 주고 가정을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이 예비되어 있는 죄가 나한테 있는데 이것을 미워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발동이 돼야 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할렐루야. 죄에서 돌아서는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 덕스러운 행실, 사랑의 행실, 용서의 행실로 돌아서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기독교의 회개는 이걸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후회는요, 후회는 의지적 결단이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 보면요, 저녁에, 이제 저녁에 제일 딱 먹고 와가지고 잠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깨질 것 같은, 그래서요, 이제 내가 다시는 술 안 먹는 데 놓고 그날 저녁에 또 먹고 와. 이런 거를 후회라 그래요. 회개는 그런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로서 전인격적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뭐 사람들에게 공포해가지고 나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속옷까지 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술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은밀한 관계에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혹 죄를 지어서 해롭게 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 잘못해서 내가 네 배로 갚겠다. 4배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성경적 회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고해 성사는 비성경적입니다. 천주교는 고해 성사를 하죠. 천주교 신부한테 가가지고 막을 가려놓고 누군지 모르도록 내가 얼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래 내가 당신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합니다. 자기가 사한대.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는 하나님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정석이 있습니다. 회개의 정석. 사정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히 할 것. 신속히 할 것. 죄짓고 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신속히 할 것.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할 것. 세 번째는 개선하고 고치고 돌아서는 방향성이 분명할 것. 네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즉시 신속하게 죄를 깨닫는 순간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방향성, 완전히 돌아서는. 그리고 진정한 심령으로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죄사함과 용서를 하나님부터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즉시 회개를 하고 정확하게 회개를 하고 네, 죄의 방향 완전히 유턴해서 돌아서는, 그래야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이 찬양. 이 찬양을 알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지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누가 지었는지 모르죠. 이 찬양의 작곡자는 전 세계에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인 데니스 전익은이라는 사람입니다. 데니스 전익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 공중 화장실에서 한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데, 그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사탄은 그를 진리를 거역하는 죄의 길에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더욱 동성애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부흥 집회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음성을 들어요. 이 말씀에 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동성애가 큰 죄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자라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자유와 해방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데니스 전익은 약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라는 존귀한 이름의 근세가 자기의 그 더럽고 추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 흉한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주고 죄로 약해졌던 자신을 성령의 강한 군사로, 강력한 복음 선포자로, 찬양 사역자로 그를 세우셨다는 진정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죄의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을 불러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고통은 기먹으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고통을 주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어! 라고 경고하는 확성기다 이 말이에요. 새 중에 독수리를 닮은 솔개라는 새가 있습니다. 솔개. 이 새의 수명이 70년에서 80년가량 산다고 합니다. 거의 뭐 사람의 수명만큼 오래 사는 새가 솔개입니다. 그런데 솔개가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큰 변화의 과정을 딱 한번 거친다고 합니다. 솔개는 주둥이 부리로 머리를 쪼아먹죠. 그리고 날아다녀야 하므로 날개가 강해야 됩니다. 또 먹이를 발로 낚아채야 하니까 발톱이 아주 예리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솔개의 나이가 40살쯤 되면, 태어난 지 40년쯤 흐르면요, 부리가 노후가 되어서 먹이를 쪼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형태로 구부러져 버린답니다. 그리고 날개의 깃털이 다 빠져버린다면, 날아가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발톱이 다 문드러져서 망가져서 먹잇감을 발로 낚아챌 수가 없게 이렇게 늙어버린답니다. 이렇게 되면 솔개는 한 40살쯤 되면 먹이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이때 솔개는 내가 이대로 죽느냐, 이대로 생을 마감하고 죽느냐, 아니면 새롭게 거듭나느냐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데, 솔개 대부분은 지혜를 발휘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택하는데, 산에서 제일 자기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산에서 제일 높은 바위산으로 찾아가서 그 위에 바위에 앉는답니다. 그 바위에 앉아서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부리로 남은 날개의 깃털을 다 뽑는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날개가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톱도 부리로 다 뜯어서 뽑아낸답니다. 피가 막 나오고 그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뿌리를 바위에 찍어서 쓸모없고 노후가 되어버리고 이상하게 꼬부라져버린 뿌리를 깨 부숴버린답니다. 그 주둥이가 없어져. 이때 엄청난 피를 흘리고 고통의 시간을 다 1개월 동안 보내면 뿌리가 새롭게 나고 그 빠진 자리에 애들 이빨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새 이빨이 나듯이 뿌리가 새롭게 나고 날개털이 새롭게 나고 발톱이 새롭게 아주 예리하게 난답니다. 이렇게 해서 솔개는 다시 40년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무장에 가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뿌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발톱이 새롭게 태어나고 날개가 새롭게 태어나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다시 40년을 살게 되는 것이 솔개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솔개를 연구한 결과로 알게 된 솔개 일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일생에도, 이생이 아니고 삼생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살 것이냐? 죄를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현재 만들어 놓은 이게 좋습니까? 보통 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대로 살 것이냐? 다시 거듭날 것이냐?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솔개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 지혜에서 특출한 인생이, 여러분이 결단 한번 해보세요. 죄를 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개의 날가 빠진 깃털, 발톱, 부리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죄로 문드러지고 힘이 다 빠지고 무딜대로 무뎌지고 못쓰게 된 삶의 습성, 그 삶의 철학, 삶의 중독을 체험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처절한 고통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능력의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새 인생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기도 하고 의미있고 뜻깊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좋으냐? 아니면 새 삶을 위해서 결단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결단하도록 성탄절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기적으로, 속죄의 주님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탄생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기적을 동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정확성을 믿습니다. 복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잡음죄를 계속 지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잘못과 죄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감격, 성탄의 감격을 널리 알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우리 맹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